우리는 어떤 일의 정당성을 안다면 그리고 그 일이 당연하다면 그 일을 당연히 우리가 행동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에 대한 기대도 마찬가지고 상대방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기대가 각자 각자 다른 측면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동안 네덜란드라는 나라에서 몇 년간 살았었는데요. 살고 나서 좀 한국에 다시 돌아오고 거기서도 경험했던 좀 다른 문화적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횡단보도입니다. 저희 한국에서는 어떻죠? 횡단보도를 건너려면 주변을 잘 살펴야죠. 차가 지나가지 않는지, 또 차가 지나가더라도 여러분들 통행 보시면서 아, 먼저 지나가세요 하고 먼저 차를 보내고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그런데 저 네덜란드나 유럽 같은 경우는 제가 횡단보도 근처에서 어슬렁거리기만 해도 보통 차가 쓰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네덜란드 갔을 때 그걸 적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차가 횡단보도 쪽으로 가까이 오면은 차가 섰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근데 못 알아들으세요. 그리고 가만히 멈춰서 저가 건너갈 때까지 기다려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한국에 돌아왔는데 제가 당황했죠. 당연히 당당하게 쫙 횡단보도를 건너가려고 하니까 차가 숭 하고 앞으로 지나가더라고요. 무엇이 잘못됐다 또 옳지 않다 그게 아니라 어떤 당연한 사실 하나 또 습관 하나에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경험과 여러 가지 상황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험하면서 보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모든 사람이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듣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니야 그거 아니야 라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혼자서 못 알아들으시고 꿋꿋이 나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죠. 사실 오늘의 본문을 읽어보면은 당연한 진리에 다르게 반응하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늘상 나타나는 장면이지만 이해되기가 어렵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다르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리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히스기야는 역대기에서 이상적인 왕으로 제시되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거의 다윗과 비견될 사람입니다. 여러 칭찬받을 요소들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오늘 본문인 유월절 준수를 다시 재개했다는 것만으로도 그 칭찬받을 만한 왕이라는 명성에 걸맞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주목할 표현이 있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언급합니다. 히스기야는 어디의 왕일까요?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왕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지역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쪼개져 있는 나라가 남유다의 왕으로서 북이스라엘의 내정 간섭처럼 여겨질 만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면요. 히스기야가 후계자로 지명되고 자라나면서 왕이 되기 전에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였습니다. 아수르의 지배권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편지를 보낸다는 것은 아수르의 정치적 권력을 자극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북이스라엘 지역에도 편지를 보내 유월절을 지키자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남유다에 대한 이해가 담겨져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것을 다스리는 왕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하나의 이스라엘로서 언약 공동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함께 유월절을 지킬 것을 권면합니다. 1절에 히브리어로 보통 사용된 보내다라고 이 사용된 용어는 왕이나 선지자가 그 받은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행위를 할 때 종종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유월절 준수를 명하여 같이 준수하자고 권면하는 것은 단순한 정치적 권력의 확대, 남유다 권력의 확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왕이신 언약 공동체를 다시금 회복하자라는 권면의 의미, 영적인 각성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유월절은 단순한 규례 또한 단순한 명절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담은 명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이 어떻게 제정되었나요? 그 제정된 말씀을 보려면 출애굽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출애굽기 당시 이집트에 노예로 잡혀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셔서 모세를 보내시고 열 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그 애굽 땅에 보내어서 애굽을 처벌하십니다. 그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었죠? 장자가 죽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장자뿐만 아니라 애굽에 난 첫 것들이 모두 죽는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그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은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되면 그 죽음이 어떻게 되죠? 넘어가게 됩니다. 넘어가다는 유월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은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이제 노예되었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구하셔서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왜 왕이신지, 왜 하나님이 구주이신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다스리시는 분인지를 증명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제 유월절을 회복하고자 한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시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하기보다는 한 형제 한 동족이었던 북이스라엘에게도 다시금 여호와께 돌아올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회복의 기회 가운데서 어려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점 첫 번째는 오늘 본문 3절을 살펴보실까요?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는 성결케 한 제사장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한 고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습니다. 이제 유월절을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성결케 한 제사장이 부족하다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담겨질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의미는 제사장이 성결케 하는 규례를 잘 못 지키고 있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제사를 잘 지키려면 먼저 스스로 속죄 제사를 했어야만 했습니다. 민수기 8장 11절에서 13절에 이 제사장의 규례가 나옵니다. 민수기 8장 11절 13절을 보시면 1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첫 제사가 시작되는 그 지점입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요제입니다. 여호와 앞에 드리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12절 레위인들로 수송아지 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13절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리지니라. 그래서 이 율법적 내용에 따라서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려면 먼저 무엇을 해야 하냐면 스스로가 속죄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결케 한 제사장이 부족하다고 했으니까 앞에 내용을 중심을 둔다면 무엇이 안 되고 있던 거죠? 제대로 제사적 내용이 돌아가고 있지 않던 겁니다. 정결케 하는 규례를 지키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또한 제사장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 유월절을 국가적인 행사로 지키기 위한 제사장의 숫자가 부족했다는 의미도 됩니다. 뭐 정확하게 이 시대와 다르겠지만 예수님 당시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기록하기를 한 20만 마리의 양을 그 유월절 행사 기간에 잡았다고 합니다. 뭐 한 명당 한 뭐 10마리 잡는다고 해도 뭐 2만 명, 100마리 잡는다고 해도 얼마죠? 2천명, 3천명 엄청난 숫자의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제사장의 숫자도 부족했다고 볼 수 있고 이런 제사의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환경이 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영적으로 어려웠던 시대입니다. 그 시대 가운데서 영적인 회복 각성을 위해서 히스기야와 그 방백들은 방법을 찾아댑니다. 그 방법이 2절에 나옵니다.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의 온 회중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2월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유월절은 원래 아비월이라고 불리는 1월에 지키는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약간의 예외조항이 있었습니다. 어떤 예외조항이었냐면 전부 다 그 달에 드려야 되는데 유월절은 정말 중요한 절기였거든요. 상황적으로 어쩔 수 없이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시체를 만지거나 아니면 여행을 하는 도중에 부정하게 된 사람은 정결한 규례를 따라서 정결케 된 다음에 1월인 그 다음 달인 2월 달에 다시금 지키게 할 수 있는 예외적 규례가 민수기 9장 6절에서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유월절이 중요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지킬 수 있게 예외 규정을 두었을까요? 어쨌든 이 예외 규정을 히스기야와 방백들은 의논하면서 확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 준비가 덜 되어 있으니 이것을 당장 이 규제에 맞춰서 14일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외 조항에 따라서 어떤 달에 하자고요? 2월에, 다음 달에 한번 백성들과 성결케한 제사장들이 많이 준비되었을 때 하자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줍니다. 율법이 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고 섬길 것인가를 담고 있습니다. 그 조항들은 목표가 무엇이죠? 우리를 하나님께 더욱더 갖게 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숫자, 정해진 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율법에 담긴 진의, 하나님 말씀에 담긴 진의였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공동체를 재개하는 일을 히스기야가 진행할 때 무엇을 더 고려했던 거죠? 상황을 더 고려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진의를 파악하여 우리가 2월인 그 다음 달 6월절을 지키는 것이 더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진행합니다. 편지를 보냅니다.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자 히스기야가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7절에서 9절까지는 이 권면의 내용들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히스기야에게 당연한 진리였습니다. 어떤 진리가 당연했는지 보시죠. 7절에 너희 열조와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북이스라엘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유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 고로 여호와께서 멸망에 붙이신 것을 너희가 목도하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열조와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귀순하여 영광이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이 당시를 살펴보시죠. 북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이미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여 아수르에게 멸망한 상황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이 계속 경고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에게 너희 이렇게 여호와께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대로 처벌하실 것이다 라고 경고했고 실제 그 경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나라 잃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언약은 또 다른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계속 이야기하시죠. 나에게 돌아오면 나는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이라 너희를 용서하고 보호한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당연한 진리가 북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깨닫고 다시 유월절을 지킴으로 영적 공동체로 회복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당연한 진리의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10절에는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10절에 보발꾼이 예루살렘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에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냥 거부하지도 않습니다. 조롱하였습니다. 비웃었습니다.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당연한 진리는 무엇이죠? 빨리 여호와께 돌아가서 나라를 회복해야 하는 게 당연한데 이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 당연한 사실을 따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만 그럴까요? 저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당연한 진리, 성경의 말씀 앞에 우리를 내어 던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지 않나요? 성경의 진리를 거부하고 세상의 풍조, 세상의 정당성, 스스로를 타협하는 자리로 우리를 내몰진 않으십니까? 이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10절,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그리고 12절에 준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소수지만 스스로 겸비하는 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히브리어로 겸비하다라고 사용된 이 단어 카나는 단순히 겸손하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로 이 역대기에 사용됩니다. 이 사람들은 회개의 자리로 나아온 거죠. 겸손의 반응으로 나옵니다. 복음 앞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성경의 말씀을 듣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반응 앞에 놓여 있습니다. 조롱하며 그 말씀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그 말씀이 당연한 진리라고 깨닫고 그 당연한 것을 스스럼 없이 행하거나 이 두 가지 반응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날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개입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12절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당연한 진리를 당연하게 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행할 의지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죄를 향하여 죄에 대해서 행하고 싶은 욕망이 들끓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욕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낭망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의지로 인간적인 능력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만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행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앞에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 붙으면 그것은 생명이요 하나님께 멀어지면 그것은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당연한 진리 앞에서도 누군가는 조롱으로 누군가는 신실함으로 응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진리와 이 은혜 가운데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담대한 모든 명령들 가운데서 감동을 받아 아멘으로 응답하고 행동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명령과 은혜를 따를 수 있는 귀한 사람들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함께 나누시고 또한 개인의 기도 제목 가운데서 간절하게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병들이 낫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구하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